시편 40번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간증이요 말씀인 율법의 실제. 이번 메시지에서 시편 119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를 말해주는 제목이 없지만 성경 교사들은 보통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에 따른 또는 십자형으로 된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에서 8구절씩으로 이루어진 각 그룹의 첫 번째 문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22단락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문자와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특별한 단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은 동일한 히브리어 문자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알파 부분에서 모든 구절들은 히브리어 문자 알파로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간증이요 말씀인 율법의 실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모두 율법의 실제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제이심을 보고자 한다면 시편 119편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율법의 동의어이기도 한 증거와 말씀과 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단지 계명들과 규정들과 규례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간증으로 여겨야 합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증거궤라 부르는 작은 궤 속에 넣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 궤는 증거막 안에 두어졌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증거궤 안에 있었으며 증거궤는 증거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표론에서 율법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초상입니다. 법이란 항상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오늘날 입법자가 통과시킨 법은 그 입법자의 사진입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초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실제이시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표징됨.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초상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인 율법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초상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합니다. 십계명은 간략하지만 하나님의 초상을 제시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용인하지 못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내에 관해 질투하는 남편과 같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다섯 단어, 곧 질투, 사랑, 빛, 거룩, 의의를 봅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 위에 기록되었는데 각 돌판은 다섯 계명씩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계명은 다섯 계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처음 세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첫째 계명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 계명은 우리가 우상들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셋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넷째 계명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날을 갖기 원하십니다. 다섯째 계명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처음 네 계명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렇게 배열된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근원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인간의 세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다음 하나님께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의 근원을 공경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룹에 있는 다섯 계명은 모두 인성과 관련됩니다. 이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등의 계명들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섯 단어를 사용하여 이 다섯 계명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냄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질투, 사랑, 빛, 거룩, 의의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관련됩니다. 예를 들면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질투하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체현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질투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빛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초상인 율법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간증의 실제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실제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하반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명명될 것입니다. 십계명 또한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판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십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축어역은 열 가지 말씀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시편 119편에서 25번 사용됩니다. 증거, 증거들, 말씀, 말씀들, 계명, 계명들, 율례, 규례들, 판단들, 법도들을 포함하여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많은 동의어들이 이 시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법도까지의 이 모든 용어들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길 또는 길들로 종결됩니다. 시편 119편은 176구절로 된 시편으로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심판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총체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영이요 그 영은 의문의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이 누구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입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며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의 실제이십니다. 결국 이 율법, 이 인격은 길로 완결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사랑과 빛뿐 아니라 길도 소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간증이요 말씀인 율법의 실제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두 방면. 율법에는 두 방면, 곧 의문의 방면과 영의 방면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율법을 가졌는가, 생명을 주는 율법을 가졌는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대할 때에 여러분의 태도가 단지 의문으로 된 계명들만을 관심하면서 이러한 계명들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의문의 방면의 율법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말씀으로 취한다면 여러분은 영의 방면의 율법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의문의 율법 앞에서 떠는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호흡인 율법의 모든 부분으로 양육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의 두 방면. 율법 자체에 두 방면이 있듯이 율법의 기능에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면.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들로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과 그 율례와 규례의 모든 항목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과 부정직함과 불성실함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펜이나 다이아몬드가 하나의 우상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정규적으로 안식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게 안식하는 곳에서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께 안묘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후견 안에서 지키는 율례와 규례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규정. 율례와 규례와 의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규정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께 안녀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그 후견 안에서 지키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호 안에, 후견 안에, 합당한 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우리는 율법의 후견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은 양우리의 문이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양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면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방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단지 의문으로만 여긴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소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초상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어떤 것으로 여긴다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깊은 내적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질 것이며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과 확실히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증인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율법은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하나님 자신을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인가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이 되는가는 성경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 율법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문을 지키는 자들, 유대교도들과 다소의 사울로 예시됨. 그 첫 번째 종류는 의문을 지키는 자들로서 유대교도들과 다소의 사울로 예시됩니다. 유대교의 열심인 유대교 신자들은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께 해가 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해가 되었으며 서신서들에서는 믿는 이들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강한 유대교도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하면서 유대교도들을 개와 행악자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시편 기자들로 예시됨. 두 번째 종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서 시편 기자들, 특히 시편 119편의 기자로 예시됩니다. 하나님을 찾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억함. 132절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음을 가리킵니다.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깨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간구함.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낯을 간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낯을 구하는 것은 사실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한다면 우리는 후회받을 것입니다. 종종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애써 구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의문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낯을 담은 하나님의 초상으로 여길 것입니다. 주의 얼굴로 그들을 비추시기를 구함.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심지어 그분의 얼굴로 그를 비추실 것을 구하면서 친밀한 방식으로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추구하였음을 봅니다. 주 앞에서 행함.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김. 17절과 18절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음을 가리키며 시편 기자가 28절과 29절에서 말한 곳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입으로 호흡해낸 그분의 살아있고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생각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의 꿀보다 더 달콤함. 시편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의 꿀보다 더 달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금보다 더 귀함.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들의 발의 등이요, 그들의 길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태도.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다양한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 시편 119편 30절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73절은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강한 결단을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으므로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66절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과 정확성과 권위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손을 듬.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은 그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들여 그것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 이 시편 기자는 여러 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함. 이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의 근원으로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기자에게 율법은 단지 계명들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누림과 생명 공급으로 충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입맛에 달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단지 하나님의 계명들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영양분과 생명 공급을 위한 그분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의 달콤한 맛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웠다고 거듭거듭 증거한 시편 기자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함.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였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함. 6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의했다고 말하며 117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주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겼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마음을 가짐.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전한 또는 건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게 함. 36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112절에서 그는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짐.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 4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여러 구절에서 시편 119편의 작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함을 통하여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상하는 것은 일종의 누림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빛비춤이 대부분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함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 95절 하반절에서 기자는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것을 되새기면서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것을 거듭거듭 곰곰이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김.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여겼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을 가리킵니다. 71절에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과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김. 시편 기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재물처럼, 큰 탈취물처럼 귀히 여겼으며, 금과 은보다 귀히 여기고 영원한 기업처럼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함. 11절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음을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즉,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음. 시편 119편 5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면 또한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누림을 상기하고 회상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기자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선포했으며, 93절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섬. 161절 하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밀접함. 3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밀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지 않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들의 발을 돌이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율법을 제쳐두지 말고 도리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고 행함.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고 행했습니다. 이 모든 여러 말씀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 길을 달림. 1절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여 라고 말합니다. 32절 상반절은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달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음을 가리킵니다. 이 26 항목들은 하나님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태도를 계시합니다.